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은 여기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가진 펴놓인 작은 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관한 하는 사실은 계시록 5장에 우리 주님께서 펴신 일곱 인으로 봉해 있던 책을 먼저 연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5장에 가시면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주께서 어린 양이 나오셔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일곱인이 떼어지는 첫 번째 우리 그 일곱인 시리즈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이 주께서 여신 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어느 부분을 더 확장하고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을 더 세밀하게 다룰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책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외의 것을 천사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 요한에게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 처음 일곱 인으로 봉인했던 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펼 수 있었던 그 첫 환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열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며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와 그 베푸시는 구원의 대상들의 온전한 완성 이것이 그 모든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 궤도에서 이 내용이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천사가 가진 책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펴놓인 책임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여기서 편책은 이것을 따로 열어야 하는 그러니까 처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편 이후로는 이제 인봉될 책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여기 펴놓여 있는 것은 이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제 허락된 구원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제 완취로 가고 있는, 완성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들 안에 속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건 우린 사실 모릅니다. 그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장 마지막에 10절, 내가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해서, 여기에 이 내용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해야 되는 어떤 경고들이요 또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장에 보면 두 증인으로 환상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두 증인의 환상을 볼 때 이 일이 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냐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으로의 이 권면, 이런 것은 다 우리 입에 달지만 그것을 전하는 일이나 그것을 영접하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은 다 어려운 일인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작은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은 교회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느닷없이 이런 교회의 임무가 등장하느냐 할 때,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 개인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교회의 임무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중간장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14절까지 11장 14절까지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일곱째 천사의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일종의 삽입장이요 또는 중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9장 13절에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있었고 그 나팔에서 결과된 많은 재앙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1장 15절 일곱째 나팔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10장과 11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두드러진 그 사도 요한의 계시록 기록 방법입니다. 앞에도 있었습니다. 7장에 가보십시다. 7장은 그 앞에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띈 것과 여섯째 인으로 말미암은 재앙들과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사이에 있는 중간장이요 삽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런 인들이 떼어지고 또는 앞으로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져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심판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방해되는 것, 제거해야 될 대적들에 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저들의 영광된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언제나 최종 심판의 환상들이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언제나 이런 중간장들을 놓아서 이것이 왜 이리로 가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온전한 구원과 영광된 완성을 그리고 있었고, 뭐 대표적인 예로 7장 어디부터 볼까요? 14절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이런 분명한 이유로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이런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0장과 11장 14절에 이르는 이 중간 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편호인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의 문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완성과 함께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의 대적들을 다 제거하시는 이 심판과 환난과 재앙들, 여기에 대하여 다만 교회가 자기 몸만 살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의 구원을 증거하며 자기가 얻은 구원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케 하기 위한 책임 있는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면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십시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식의 설명, 이 작은 책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계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더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1절 이하에 지금 읽은 내용으로 혹자들은 아주 이 본문을 오해해서 4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주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는 날짜를 역사적 시간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자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뭐 같이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90몇 년도 예, 뭐 10월에 온다 해갖고 날짜까지 다 했었던 이제 지나가 버려갖고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그때 근거 구절들이 다 이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건 올 줄 모르고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적이 올 줄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것 같이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자들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 주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주께서 메시아 되심도 모르고 주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들은 모르는 자, 우리는 아는 자. 주께서 오실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우주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낮에야 어떻게 도둑이 오겠어요?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들에겐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시간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 언제 오느냐에 대한 시간은 몰라도 오신다는 건 알고 있다. 저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모르는 저들은 자꾸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왜 밤에 속한 자? 자고 있다 이거예요. 자고 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자고 있으면 누가 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모르죠. 어둠에 있으면 보이질 않으니까 뭐가 지나가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런 대비입니다. 이걸 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낮에 속했다. 눈 뜨고 보고 있다. 뭐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우리는 주께서 어떤 분이며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자, 보고 있는 자 라는 의미에서 낮에 속한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계시록을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결국은 계시록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끌고 가는데 계시록에서 이 기기묘묘한 나중에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상징들을 현물화하는 것, 현재의 사건과 연결하는 것, 무슨 뭐 9.11은 뭘까? 666은 뭘까? 적그리스도는 뭘까? 무슨 뭐 저 시중에 나온 세대주의자들 그 책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교황이다. 이시 공동체 의장이다. 재밌어요. 그냥 재밌게만 보세요. 그런 식의 발상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아까도 본 것과 같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 수 있게 된 책, 펼 수 있게 됐다는 건 시행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뜻,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왜 예수님이 꼭 어린 양으로서 그 인봉을 떼어야만 하는가?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없다면 이해를 돕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설 수 있어도 하나님 가족은 모여서 집을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죠. 말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14만 4천으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야 이 심판과 말세는 말하자면 시행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임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완성하시는 일에 그의 대적들을 제거하시는 것과 함께 그의 나라의 완성에 더 적극적인 부분, 그의 교회의 완성의 임무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혹은 교회라는 개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인류 속에, 역사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제거해 가듯이 우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발맞추어 우리 자신을 밀고 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그 얘기죠. 자, 저 불신자들에게는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오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우린 낮에 속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신다는 거 알고 그냥 우린 알아. 그러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8절 다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다음 절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적극적인 부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복주시기 위한 대상이라고요.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고 마찬가지. 그러므로 11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뭘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 나아가야죠. 신앙인으로 더 깊고 더 높고 높고 더 넓게 가야죠. 계시록이 신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신비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역사를, 이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장엄함에 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그의 나라를 세우심이며 모든 결국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을 복주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 하나 더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다 뭐 때문이라?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구원을 왜 받았는지 모르는 자라. 그렇게 나오잖아.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을 왜 받았는지 모르는 자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라. 계시록을 왜 들으세요?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듣는 거예요. 읽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린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안 믿는 자들 얼마나 혼나나 보자. 이런 유치한 질투심이나 무슨 아주 그 구부러진 우월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이가 드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요, 좀 심판으로 가는 것이요, 이 우주적 역사적 심판과 상관없이 각 개인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고요. 그럼 나이가 든다, 신앙의 연륜을 쌓아간다, 그럼 뭐가 달라져? 이런 게 있나 봐야 돼요. 이런 게 예수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의 성품에 참여, 기독교 신앙의 고급한 경지로의 진전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디서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식들 앞에, 이웃들 앞에, 교회 안에, 회사 안에 보세요. 왜 보라 그러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성품적인 게, 어떤 일 이전에 성품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거기 덕이 있는가? 거기 지식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경건이 있는가? 형제 우애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진전되시라고요. 진전되시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건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기 전에는 끝이 안 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잘못이구나. 따지면 내가 49 잘못했고 상대방이 51 잘못한 일이 있어요. 좀 더 양보하면 내가 30 잘못하고 상대방이 70 잘못한 거 있어요. 어떤 때 내가 10 잘못하고 상대방이 90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한테 꼭 상대방이 90 잘못한 건 따지지 마라. 너 10 잘못했다. 너는 그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이거는 안 물으세요.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는 한 사회인이고 사회인으로서 누구와도 어쨌든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가지고 또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또는 경우나 상식과 예의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관계들이 있죠.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언제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횟수가 가면 예수 믿은 나이테가 있고 이게 깊어져야 돼요. 그걸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지는 겁니다. 자기 싸움을 하세요. 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의 과정을 시작하셨고 그것은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진행 속에 있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신의 복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대적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이 짐을 져야 됩니다. 책임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 복된 우리의 임무와 위치를 잘 인식하셔서 다만 마지막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이 아니고 또는 다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을 기다리는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로서 각자의 믿음의 진보가 말씀을 따라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자녀로 부르셨으며 그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영화로운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 보고 다만 정죄하는 싸움과 시기하는 싸움과 심판하는 싸움밖에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참다운 종말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내용, 곧 교회된 우리의 완성을 내다보는 신앙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노릇을하며 증인이 되는 충성되고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